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그 내용과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지혜에 권하는 말, 사람의 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일이 수행되고 결과되기를 바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내용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에는 여기에 대한 또 좀 더 구체적인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이 대목에 대한 그 원칙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일종의 원칙적인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이 우선 이것과는 구별된다는 걸 아십시오. 그것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달라 말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고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니까 이게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알아들으실 텐데 이제 그 내 전도나 내 설명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종 목사를 그런 의미로 초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평신도가 얘기하는 것보단 목사가 얘기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목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걸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것이 말로만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을 오해한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면, 즉 거기 어떤 기적이, 거기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면 상대방이 이 내용을, 내가 전도하는 어떤 복음을 쉽게 납득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본질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방법, 초월이라는 방법으로 이 내용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이 납득할 거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알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항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상대방이 그의 말의 진실성과 권위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동반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다르단 말이죠. 한 자연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셔야 되는, 즉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거기 관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외적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로는 사람이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귀신 들렀던 자를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았든지 군대라고요, 이름이 군대라고 지칭할 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던 자를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축출했다고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했다고요. 우린 이건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요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시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케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갖거나 그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신적이고 영원한 진리인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간섭하셔야 되느냐, 이것이 신적인 것이며 옳다는 어떤 초월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런 사건에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로서는 성경적인 시각과 거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오해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어떤 그 초월적인 현상, 초월적인 기적으로 자꾸 가는 것은 그 별로 성경이 요구하거나 성경이 그 무게를 주는,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뭐 넘어지는 일 같은 건 그거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거 이런 거 갖고 너무 크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중점을 두시지 않는다고요. 더 많은 일은, 많은 일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면 말씀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건 어쨌든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갑시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 헌 언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한문으로 쓰면 그게 신약입니다. 헌 언약을 한문으로 쓰면 그게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면 옛날 언약과 다른 거니까 이렇게 충돌적으로 복을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충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내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뭐냐 하면, 보세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요. 이건 구약도 내용을 이걸로 한다고요. 구약도 뭐였죠?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에서의 약속의 내용이나 신약에서의 약속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차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냐, 즉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차이를 가지게 됐느냐 하면 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했죠. 31절에 보세요. 왜 새 언약을 세워야 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새 언약을 세워야 되느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분명히 옛날 언약과 다를 건데 왜 다른 언약을 세워야 하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다. 새 언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새 언약은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옛날 약속과 똑같네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데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방법, 그리고 기적이라는 방법.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그 약속에 동참하게 못 만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렇죠? 손을 잡아 끌어왔어요.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것 냈을 때 일어난 모든 기적들로 그들을 위하여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간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어떤 새 언약? 밖에서 힘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속을 바꿔놓는 방법,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방법. 그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지칭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구약적인 방법론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증표가 있다면 항복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때와 다른 언약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고,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냐?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복음에 복음된 것을 조명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하거나 내가 그걸 납득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복음의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단 말이죠. 외부에서 나를 붙잡아가는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눈을 뜨게 하는 작업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으심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서 주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결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허락받죠? 성령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의 결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속사역이 완전했다는 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표입니다. 과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능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어떻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철야를 해서 성령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지칭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외적인 어떤 능력, 외적인 기적, 외적인 체험, 어떤 외적인 증거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초월적인 어떤 증거를 갖고 와도 그것은 전부 쓸모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증거됐던 데서 본 바와 같이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비난을 하고, 그렇죠? 또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뭐라 그래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다고.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주를 불러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기억할 만한 것이죠. 이건 김현희 씨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돼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을 때 제일 감격했던 구절이 그거라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야 된다는 건 참 비극입니다.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볼 열심이 없어서 안 찾아보고 나서 떳떳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죠. 언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싸우는 싸움은 바로 그건 겁니다. 너희들은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너희가 믿는 신앙의 기초와 그 뿌리가 어떻게 출발됐는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걸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쓸데없는 비난과 경쟁과 자랑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요, 값없이 이걸 받은 자로서 혹 누가 내가 지금 온 자리에까지 못 온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열등한 것이 아니며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기다려야죠. 마치 중학교 3학년이 국민학교 3학년을 보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듯이요. 그건 나이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저 어린이가 국민학교 3학년에서 전체 1등하고 난 중학교 3학년에서 전체 꼴등하면 내가 훨씬 못하는 거죠. 그러나 중학교 3학년과 국민학교 3학년이 같은 시험 문제를 놓고 벌면 누가 나요? 그나마 중학교 3학년이 낫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납득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은혜라는 부분이 없어진다고요. 은혜. 은혜가 없어지면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기 시작하고 모두가 기다리지 않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꼭 써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난 요새 뭐가 안 돼?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나쁜 말이라고요. 기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커다란 신분상의 특권이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방법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일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나 치성을 드리느냐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세요. 이제 옛날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거나 저걸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꺼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온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선택했다든가 내가 그걸 이해했다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12절은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 강조되는 것은 저는 불만이 없고 반대할 의사도 없습니다.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이 책임을 요구해야 됩니다. 선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가는 13절에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걸 잊지 마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한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거기 앉으신 분들 이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올 수 있죠. 피아노 앞으로 오십시오 그럴 때 이 일로 모일 수 없는 이유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피아노가 뭔지를 모르거나 그 다음에 피아노를 볼 수 없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렇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저 피아노가 뭔지를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어서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떠도 처음에는 저게 피아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의해서 설교에 의해서 아 이게 피아노구나를 알아요. 피아노 앞으로 모여라 그랬는데 그게 피아노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게 피아노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자꾸 설명을 하냐면 문제는 피아노를 몰랐던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감겨 있었는데 이제는 떠서 본다는 사실은 까먹고 피아노가 어떤 것인지를 처음부터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그 뭐 코미디 프로에서 보는 바 같이 말을 하지 그거 안 해요. 아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꼭 믿는 사람들이 뒤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그거죠.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했으면 내가 금방 알았을 텐데 설명하는 사람이 빙빙 돌려서 늦게 알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설명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떠서 봤으니까, 떠서 이게 피아노인가 저게 피아노인가 그랬다고요. 그러다 누구의 설명을 듣고 이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날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날 납득한 것도 아니고 그날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날 여러분이 본 거를 확인한 겁니다. 이거 제가 목청 좀 돋구지 않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크게 시중에서 오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한 사람이 마치 성령을 대신한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가 그의 마음을, 즉 눈을 뜨게 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피아노를 설명하는 것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눈을 떴다고 해서 곧 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눈을 뜨던 날 곧 피아노를 아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믿는 분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의 날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은 뜨고 나중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라고 우리 쪽의 확인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쪽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가 영접을 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자녀로 삼은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니까, 빛을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이 안 먹힐 수가 없죠. 세상에 이거 같이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마치 비교가 훨씬 그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북 사람들이 우린 남한에 오면 보고 금방 항복할 줄 알았죠. 이 자유, 이 풍성함. 근데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와보고 한 소린 다 뭐죠? 복잡하고 공기가 나빠서 못 살겠다 하는 거. 이북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이북에 오면 금방 항복할 줄 알았죠. 그 일사불란함, 그 맑은 공기. 근데 가보고 다 숨이 막힌다 하는 거예요. 공기는 여기가 더 나쁜데 서로 숨이 막힌다는 거죠. 저쪽은 이쪽에 공기가 숨이 막히고 우리는 그쪽 분위기가 숨이 막히고 서로 도움을 받고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 생각대로 이해를 하더라는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신자가 갖고 있는 이 너무나 분명한 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보다도 더 분명한 거를 아무리 잘, 아무리 좋게, 아무리 큰 증거를 갖고 제시해도 눈이 띄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히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이 뭐냐는 사전을 찾아보기로 하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16절로 갑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음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똑똑하다.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이게 아니라고요. 넌 정말 내 제자답다가 아니라 넌 복이 있다죠. 왜 복이냐? 이걸 알게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한 거 그게 너에게 복이다 이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자꾸 몰라요. 우린 자꾸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간 거예요? 본인이 똑똑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워서 알게 됐고 나는 게바에게 배워서 더 많은 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모르죠?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저 사람은 유치원인 것 뿐입니다. 그건 세상 나이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 갖고 싸우고 자랑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을 이 둘 차이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분명한 대조를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입니다. 죄와 사망과 무지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지,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거 받을래? 그냥 지금 그대로 갈래?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둘의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고 둘을 동시에 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간섭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지식과 본인만의 조건으로는 이 세상이 끄는 대로, 이 세상 사탄, 권세 잡은 자, 그 악함과 부패함과 멸망받을 것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를 믿게 됐다고요? 3절 하반절에 있는 바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사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지 알 수도 없고 주를 붙잡을 수도 없다고요. 예수를 주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못하고가 아니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주지 않고는,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고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에게서 받은 것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납득되고 너희의 것이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 마음에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지와 방탕과 죽음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성령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 눈을 열고 너희 신령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불러내고 그것들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 일을 가능케 했느니라. 그러지 않고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말싸움, 재주의 싸움, 신경질적인 싸움, 자존심의 싸움을 할까봐 내가 굉장히 두려워했노라.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싸움에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성질을 부릴까봐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쓰는 편지에 복음에 관한, 그 전도를 통하여 전달된 복음의 방법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한 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신 바 된 자입니다. 방언을 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 나타나는 은사와 나타나는 초월적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편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거야말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겁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아니고는 그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끄는 대로 선택의 여지 없이 반항할 능력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 지은 데 대한 죄책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후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쳐 고통하며 이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께서 있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죠.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환상이나 이런 것 이전에 말이죠.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계시고 나타나 계시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증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발 귀신 쫓아내는데 넘어지는 데 가서 자신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물론 보조수단으로 쓰십니다. 보조수단으로 쓰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같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담는 메시지는 너무 빈약합니다. 보이는 것은 메시지를 많이 담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담아놓은 메시지의 풍성함을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놓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하여 너무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그 매달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놓치고 보이는 것 몇 개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잡혀서 균형을 놓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가 계신 것을 분명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영 깊숙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탄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모르고 신유의 은사가 없고 신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난 바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성경의 약속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약속한 더 많은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께서 말씀으로 풍성케 하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하여 살찌고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일을 기필코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